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아직까지도 변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토론을 했는데 그 주제가 누가 더 큰 자인가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시면서도 그 토론에 개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어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토론한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잠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서 한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몇 명의 제자만 데려갔죠? 세 명의 제자만 데려갔죠. 누구를 데려가셨죠? 잊어버리셨구나.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끼고 신뢰하는 세 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세 명의 제자가 특별히 선택을 받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선택하셔서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자리 차지하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기회를 놓지 않고 저 사람도 눌러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금 내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 첫 번째 잡는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돈이 있는데 그것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세금을 내라. 이런 말씀해가지고 그대로 되거든요. 다른 제자 볼 때 베드로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천국이 별로 관심 있지 않아. 이 땅이 관심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어서 천국에 가서 뭐 상급 받는 건 우리가 다 바라는 상이지만 우리가 당장 급한 것은 이 땅의 삶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내가 고통을 면하고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좋은 날을 경험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고 이 땅에서 누릴 것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도하냐 이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가 이런 기도 제목보다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 관계에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은요 참 참을성이 많으시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 변화될래? 이런 책망을 할 만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할 때냐? 어쩌면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변하면서 그들에게 변화의 삶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데 능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다가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게 되죠. 이게 웬 일이냐? 왜 하필이면 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우리 가운데 세울까? 제자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모든 시선은 어린아이들에게 집중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통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두 가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우리 인생이 지나갑니까?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갈 준비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뭐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제인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큰 자 작은 자 거기서 이렇게 나는 거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 큰 자도 작은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목사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니까는 너희가 돌이켜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강조를 한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너희들의 모습 속에는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넘게 함께 했지만 지금의 너희 모습 속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돌이켜서 회개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 내가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얼만데요,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했는데요, 적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나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낮아지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낮은 만큼 주님이 높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유용재 권사님의 옆에 선 그 손주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주시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유, 제가 왜 또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죠.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어린아이 마음을 갖지 못했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참 보기 좋았죠. 제가 그 아이가 여기 올라와서 할머니 옆에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보기 좋았고, 그 아이를 보는 할머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아빠 엄마의 얼굴을 제가 봤어요. 굉장히 만족해 하더라고. 내려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할머니 곁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네. 아, 참 보기 좋다. 이 순간을 내가 카메라 담아가지고 항상 간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어머니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았을 때는 카메라 각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가가지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더라고. 가장 좋은 각도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들이 갖지 못했던 것들을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어린아이 때부터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정말 어른을 신뢰하잖아요. 그 아이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누굴 바라보고 왔겠어요? 할머니, 자기를 영접해주는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여기 서서 내려가지 않는데, 야, 쟤 정말 장차야 쓰임받겠다. 하나도 어색한 감이 들지 않잖아요. 예배 분위기를 아는 아이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 심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또한 할머니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내가 믿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라는 분이 자동차를 만들어줬죠.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감을 주는지 모르죠. 근데 처음 포도가 자동차를 만들고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몰고 그랬대. 고장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어요. 어느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길가에 세워놓고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됩니다.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내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 차주인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봐준다니까 한번 해보게 내버려 뒀는데 본네트를 열고 한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뭔가를 만지더니만 엔진이 딱 시동이 걸려지면서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너무 놀랄 일입니다. 아니, 이 할아버지는 누구길래 내가 그게 다 안 되는 것들을 이 사람은 1분도 안 돼서 고칠까 놀랐는데 보니까는 그 사람이 자동차를 만든 포도라는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만드니까 너무 잘 알겠죠. 고장 났을 때 소리만 들어도 알겠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고치는 겁니다. 내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못하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손주에게 신뢰받는 할머니가 되듯이 정말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의 신앙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은 낮아질수록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뼈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줘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시면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성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만했으면 됐습니다라고 지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멀었어. 너는 왜 이렇게 깨어지지 아니하느니?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가 변화되기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죄종을 통해서 선포했는지 아니?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내가 너를 기다리는 세월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똑똑하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너는 어리석으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바울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두 손을 들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부르스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무슨 말씀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은 어떤 제목을 붙여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이 부활장을 마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을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가끔 생기는 것도 죽을 맛인데 날마다 죽을 일이 생기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병으로 죽을 일이 생기고 문제로 죽을 일이 생기고 자식으로 죽을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정말 죽음처럼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을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을 일이 생깁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죽어 전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요,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도 나와 함께하면 산다, 그런 믿음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면서, 아 정말 이번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는데, 사명 때문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오래오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다시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절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노숙자가 많다는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노숙자를 보면은 좀 더 쳐다보게 돼요. 왠지 모르게 노숙자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어떤 노숙자들을 보면은요 강아지까지 같이 노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주인이 있어요. 혼자 고생하지 왜 강아지까지 이렇게 고생하게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시해 보이는데 그 강아지의 그 얼굴 표정에서 나는 정말 주인을 잘못 만났다라고 후회하는 강아지는 단 한 마리도 없어요. 보면은 전혀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인에 대한 불만의 표정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의 얼굴에서는 주인을 신뢰하는 그 얼굴이에요. 아, 제가 참 은혜 받습니다. 그 강아지를 보면서. 나는 정말 강아지만도 못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저렇게 주인 잘못 만나도 불평 원망 안 하고 믿고 평안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나도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리요? 여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비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쓴뿌리들이, 강박함이 방해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 안에는 죄된 자아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여기 표도 보면은 변화의 삶, 성매의 삶이 있잖아요. 그냥 써붙인 거 아니에요. 이 표를 보면서 감탄했던 분이 별로 없어요. 아, 정말 은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우리 교인들 간에 아직까지 없었어요. 물론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대. 목사님 이 표를 기록했을 때 그냥 기록한 것 같지 않다고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참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삶 간단하죠. 변화되기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은혜로운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때, 내가 왜 고난을 받아? 때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손해를 봐? 왜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야? 용납하지 못할 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데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너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왜 내가 교만해요? 참 기분 나쁘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어거스틴이 겸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할 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교만은 뭡니까? 했을 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내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교만은 얼마든지 잘 보이고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니까요. 내 안의 죄를 잘 몰라요. 나 같은 남편, 나 같은 와이프가 어딨어. 그래도 나는 좋은 자녀들이야. 나는 좋은 부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돌아본다는 것은 은혜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사랑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가 정말 낮춰질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행복은 뭔지 압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고 얼마나 내 주변의 환경들이 좋은가 거기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내 영혼이 행복하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삶의 환경이 어떤지 간에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싫어하는 죄된 생각들, 죄된 마음을 품지 않고 내 집안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영접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고 어린아이 같이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사람은 수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교회는 수상한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으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적인 욕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자유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은 굉장히 사업을 잘해서 돈 많이 버는 분한테 대접을 받았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얘기 나누다가 부동산에 대한 제가 그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이 배웠네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별로 관심도 가지 않았는데, 아, 요즘에 그 한인타운에 그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본인이 이제 부동산 사업하면서 이제 이렇게 물질의 그 복을 받는 과정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5년 사이 보니까 진짜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돈 버는 과정을 쭉 저한테 얘기하는데,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저한테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셔서,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런 그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나누면은요, 왠지 모르게 이제 제 마음에 나는 뭔가 이런 마음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안 생기더라고. 잘 되면 감사한 거고 나의 나된 삶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돈 많이 벌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다 섬기면 되는 거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부러울 마음도 들지 않고, 다만 내 마음속에 그분이 참 착하고 좋은 분인데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잘된 것 부러워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 나도 얻고자 그렇게 안들복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보니까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미숙한 어린아이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지켜줘야 될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양육을 잘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볼 때 영적으로 늘 깨달음을 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정말 영혼을 살리는 것들, 어린아이들 은혜 가운데 영육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평생 안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죠. 정말 어린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때 영적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정말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했습니다. 정말 젊은 부부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가정 속에서 안 싸우는 경우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안 맞아가지고 안 싸우잖아요. 안 맞아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감정이 고조되면은요 애들이 있는 거 그런 상관합니다. 그냥 막 싸워댔죠. 그럴 때 죄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그 불안감이 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사나 이런 불안감이 마음에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악한 어른들로 인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성추행 당했을 때 몸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언제맷돌을 금옥에 다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니 이것이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은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도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똑같은 죄인들의 삶을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어쩌면 저렇게 살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로 원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에게 거룩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변에 대해서 정말 알게 모르게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이찬수 목사님 참 그분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라고 좀 봐요. 근데 그분이 30이 넘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나도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본의 아니게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삶 속에서 정말 나를 실망시킨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주의 종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알면서도 빠르게 가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어때 정말 회의감이 된다는 거야. 그 동역자들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이런 분들도 보면은 그 조그만 이해관계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어쩌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의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닐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만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변화됩시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겸손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변화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일 때가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사람이 원망스러울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거기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더 나를 낮아지게 하시려고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나도 옛날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지. 이러면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타이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역사하시네,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들이 맺게 하시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삶만큼 기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수많은 목사들이 고생하면서 경제도 뚫으면서 사명 감당하면서도요 자식이 목사 된다고 합니다. 안 말립니다. 은혜가 별로 없는 목사들 말릴지 모르지만 안 말려요. 저도 옛날에는 우리 그 딸아이가 전도서 사귀니까 잘 생각해서 교제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잘못했던 고생문에 환히 열리니까 그 마음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고생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사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가 되든 권사 되든 간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쓰임 받는 삶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볼 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겸손하게 그 어린아이 중에서 주신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것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를 묵상하면서 이번 주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며, 이번 주간에는 어린아이들에게 더 기쁜 주님의 자랑을 베풀어주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분간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